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원자력 잠수함 미시건호가 오늘 한국에 입항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해군은 북한과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실시된 한반도 서해 수중에서 벌어진 합동훈련에 일본과 합류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내일까지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내일 백악관에서 연방 상원의원 100명을 모두 초청해 대북정책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는 짐 매티스 국방장관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 조셉 던포드 합참의장이 주도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어제는 유엔 안보리 15개 이사국 대사들과의 오찬 행사에서 북한의 현재 상황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안보리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해 추가로 더욱 강력한 제재를 가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과 서방 6개국 대표들이 지난 2015년 체결한 이란과의 핵 합의를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 이란 핵 합의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가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각국 대표들은 이란이 미국 등 서방 주요 6개국과 체결한 핵 합의를 잘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할 계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이란이 합의 정신에 부응하지 않고 있다며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마크 토너 미 국무부 대변인 대행은 어제 중동과 세계에서 이란의 역할에 관한 폭넓은 내용으로 합의를 검토하게 될 것이며 이후 그에 따라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화학무기 개발을 주도해온 것으로 의심되는 시리아 정부기관 직원 271명에 대해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성명에서 제재 대상자들은 시리아 과학연구조사센터 직원들로 바샤르 알라사드 정부를 위한 화학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재에 따라 미국 은행들은 이들의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 업체들은 이들과의 사업 교류가 금지됩니다. 이번 제재는 지난 4일 시리아 칸세이쿤 지역에 화학무기 공격이 가해져 어린이 등 90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한 대응 조치로 이뤄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터키군은 오늘 이라크 북부와 시리아 동북부 지역의 쿠르드 반군들에 대해 공습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습은 반군과 무기, 탄약, 폭발물이 국경을 통해 터키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터키 군 당국이 밝혔습니다. 터키 관리들은 불법 단체로 규정한 쿠르드 노동자당, 즉 PKK 출신 반군들이 해당 지역을 안식처로 사용하고 있고 현지의 다른 쿠르드 전사들과 자주 연계한다며 경고해왔습니다. PKK는 1984년부터 터키에서 소수민족의 권리 확대와 지역 자치를 위해 투쟁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4만 5천 명이 숨졌으며 터키와 미국, 유럽연합은 PKK를 테러단체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반정부 시위대가 어제 수도 카라카스 등 일부 도시의 주요 도로를 점거한 채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카라카스 산타페 지구의 한 고속도로에는 쓰러진 가로등이 일부 차로를 가로질러 놓인 가운데 시위대 수십 명이 현 정부는 몰락했다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현재 경찰과 주 방위군이 도시 곳곳에 배치된 가운데 보안군은 최루가스와 고무탄을 발사하며 시위대와 대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의 줄리오 보르게스 의장은 어제 카라카스 동부 브리온데 차카이토 광장에서 오직 선거를 통해서만 국민들이 원하는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며 조기 대통령 선거를 촉구했습니다. 중국이 비화석 연료 사용을 오는 2030년 전체 에너지 소비의 약 20%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중국 국가개발개혁위원회는 오늘 발표한 정책 문서에서 오는 2050년까지 비화석 연료 사용 비중을 50%까지 높이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의 이번 정책은 풍력과 태양에너지 사용 확대를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B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5일 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꿈꿉니다. 평등은 모든 사람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고 차별받지 않음을 의미하죠. 하지만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존재 자체에 차별을 받는 나라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인데요. 남아 선호 사상이 뿌리 깊은 아시아 국가들에서 여전히 남성이 여성보다 1억 명 이상 많은 남초 현상이 심각하다는 유엔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반면 유럽과 미국은 여성이 남성보다 각각 2,600만 명, 300만 명 더 많은 여초 사회였는데요. 보통 여아 100명당 남아가 106명 정도가 자연스러운 성비라고 하고요. 평균 수명이 여성이 더 길기 때문에 여성 인구가 더 많은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합니다. 유엔은 여성의 사회 진출을 가로막는 종교적, 문화적인 요인과 가부장적인 풍습으로 인도나 중국, 베트남, 한국 등의 국가에서 남초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경제적 비효율은 물론 성비 불균형으로 인한 인구 간소 등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원을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이야기 미국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13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볼 텐데요. 4월 26일 수요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하지만 밤에 곳에 따라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10도, 낮 최고 기온은 5도에서 21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일겠고요. 서해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6에서 19도, 신의주 6에서 18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7도에서 21도, 함흥 5도에서 21도, 끝으로 청진은 5에서 18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첫 곡은 아델의 곡을 준비했습니다. One and Only. 당신의 유일한 사랑이 되기 위해 용기를 내겠다는 내용의 노래인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You've been on my mind. I grow fonder every day. Lose myself in time. Just thinking of your face. God only knows why it's taken me so long to let my doubts go. You're the only one that I want. I don't know why I'm scared. I've been here before. Every feeling, every word, I've imagined it all. You never know if you never try to forgive your past and simply be mine. I dare you to let me be your one and only. Promise I'm worthy to hold in your arms. So come. Close.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일본 정부가 이른바 다케시마, 이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로 줬고 한국에 있는 위안부 소녀상을 강하게 비판하는 내용의 외교 청서를 오늘 강요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즉각 반발했는데요. 자세한 사정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달 초 발생한 화학무기 공격과 관련해서 시리아를 상대로 사상 최대 규모의 제재를 단행했고요. 이어서 세계 군사비 지출이 지난해 총 1조 6,860억 달러로 이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오늘 외교 청서를 공개했군요.
네, 일본 외무성이 2017년 판 외교 청서를 오늘 강요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이 외교 청서란 일본의 외교 정책 방향과 수행 계획, 그리고 주요 국가와의 관계에 대한 현황 평가 등을 담은 연례 보고서인데요. 이 얇은 책자 형태인데 이 푸른색 표지에 쌓여서 공개되곤 했기 때문에 청서라고 부르는 겁니다. 올해 일본 외교 청서는 특히 미국과의 관계를 역대 가장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예, 올해 일본 외교 청서에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적혀 있었나요?
예,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올해 일본 외교 청서는 아베 신조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확고한 개인적 신뢰관계를 구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외교 청서에서는 미국에 대해서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동맹국이라고만 건조하게 적었는데요.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 이 두 정상 간의 개인적 신뢰를 추가함으로써 이 진일보한 관계에 이른 것으로 평가한 겁니다. 역대 외교 청서에서 이렇게 외국 정상의 이름을 거론한 사례가 드물다는 점에서 일본이 미국 새 정부의 관계를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예, 이 중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했는지요?
예, 중국의 국방비 증액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중국은 올해 약 1조 400억 위안, 미국 돈으로 1,520억 달러의 국방 예산을 책정해서 사상 처음으로 1조 위안을 넘겼는데요. 일본 정부는 중국 측이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 열도, 이른바 다오이다오 주변을 계속 침범하는 등 이 동중국해 주변에서 중국과의 충돌 소지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의 전반적인 관계 에 대해서는 개선의 흐름이 보이는 지난 1년이었다면서 담담한 표현으로 기술했습니다.
예, 자, 이 센카쿠 열도 말고도 일본이 이웃 나라들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본은 러시아와의 사이에서 북방 영토, 이 쿠릴 열도를 놓고 분쟁을 겪고 있고요. 한국과는 이 독도, 일본에서 다케시마라고 부르는 섬에 대해서 영유권 갈등을 겪고 있는데요. 올해 외교 청서에서는 이 러시아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북방 영 쿠릴열도 반환 주장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유는 지난해 12월 도쿄에서 열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이 쿠릴 4개 섬 주변에서 공동경제활동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독도 다케시마에 대해서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거듭 강조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한국의 태도까지 강하게 비판하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 다케시마, 이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강조했군요.
예, 이 다케시마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올해 일본 외교청서는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최근 수년 동안 이 같은 주장을 외교청서에서 되풀이하고 있는데요. 그때마다 한국 정부가 반발했지만 올해 외교청서에서 일본 정부는 오히려 이 한국 측의 태도까지 비판한 겁니다. 청서는 지난해 한국 국회의원 등이 독도를 방문한 사례와 한국 군이 이 독도 주변에서 진행하는 훈련, 그리고 한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이 독도, 다케시마 주변에 구조물 등을 설치하는 것이 단호하게 용인할 수 없는 일본의 영토주권 침해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자, 뿐만 아니라 이 한국에 있는 위안부 소녀상에 대해서도 비판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외교청사에서 일본 정부는 2015년 12월 한국 정부와 맺은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책임을 갖고 이행하는 것이 국제사회에 대한 책무라면서 이 합의에도 불구하고 2016년 12월 부산 주재 일본 총영사관 인근에 위안부 소녀상이 세워진 데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한국 측에 항의했습니다.
예. 자, 한국 측은 이 같은 그 일본의 외교 청서 내용에 대해서 즉각 반발했죠.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는 오늘 일본 외교 청서 내용이 알려진 직후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서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한국의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서 강력 항의하며 이에 즉각적 철회를 촉구한다고 일본 측에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또한 스즈키 히데오 주한 일본 총괄공사를 초치해서 엄중한 항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다만 이번 일본 외교 총서는 한국과의 전반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표현했습니다.
예. 자, 북한에 대해서는 일본의 외교 총서가 뭐라고 적었나요?
예, 북한이 지난해 두 차례나 핵실험을 하고 지금까지 탄도미사일을 20발 이상 발사한 사실을 명시하면서 일본은 물론 국제사회에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측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서 국제적인 군축과 비확산 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일본 정부는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그러면서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 한국과의 연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 정부가 시리아를 상대로 사상 최대 규모의 제재를 단행했다고요?
네, 미국 정부가 최근 화학무기의 일종인 사린가스를 이용한 시리아에 대해서 어제자로 역대 최대 규모의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화학무기 개발에 관여한 시리아 인사 271명의 자산이 동결됐고요. 여행금지 조치도 취해졌습니다.
Earlier today,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Treasury's Office of Foreign Asset Control imposed sanctions in response to the April
4th, 2017.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의 제재 발표 들어보셨는데요. 이 무누신 장관은 시리아 과학연구 리서치 센터 SSRC 관계자 271명의 미국 내 금융 계좌가 모두 동결되고 이들이 미국인 또는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이번에 그 제재 대상이 된 시리아 과학 연구 리서치 센터 이 SSRC라고 하는데 어떤 조직입니까?
예, SSRC는 공식적으로는 민간 연구소를 표방하고 있지만 미국 정부는 사실상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정권을 위해서 생물학 무기와 화학 무기를 개발하는 기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AFP 통신은 SSRC가 시리아 정부군과 밀접하게 연계된 조직이라는 전문가 분석을 오늘 전했는데요. 이 SSRC는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인 지난 2005년과 2007년에도 이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했다는 의혹을 받아서 두 차례 제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 미국 정부가 이번에 시리아를 제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전 중인 시리아 북부의 이들리브 주의 반군 장악 지역인 칸셰이칸에서 지난 4일 화학무기가 살포돼서 많은 어린이들을 포함한 90여 명이 숨졌는데요. 사태 이틀 만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응징 명령으로 미군이 미사일을 발사해서 화학무기 공격에 사용된 시리아의 알샤이라트 공군 비행장을 타격했습니다. 이후에 국제사회가 시리아를 제재하기 위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표결에 붙였지만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는데요.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은 이번에 미국 정부의 독자적인 제재 조치를 발표하면서 화학무기 금지 협정과 유엔 안보리 결의 2118호를 노골적으로 위반한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과 이 정권을 직간접적으로 지지하는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지난해 전 세계 군사비 지출에 관한 보고서가 나왔군요.
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월요일 2016 전세계 군사지출 보고서를 공개했는데요. 2016년 한 해 동안 전세계가 지출한 군사비는 1조 6,860억 달러에 이르러서 이 전년도보다 약 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계 군사비가 2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한 것은 5년 만에 처음입니다.
예, 자 나라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위는 어떤 나라입니까?
1위는 역시 미국입니다. 미국은 2016년 한 해 전년 대비 1.7% 늘어난 6,110억 달러를 군사비용에 지출했습니다. 이는 정점을 기록했던 2010년에 비하면 20% 낮아진 수준이긴 한데요. 하지만 그동안의 경제적인 위기 때문에 또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병력을 철수하면서 이 군사비 지출을 줄여왔던 미국이 다시금 군사비를 늘리는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군사 굴기 를 주창하면서 군사 대국을 꿈꾸고 있는 중국의 군사비 규모는 어떻습니까?
중국은 지난해 2,150억 달러를 군사비로 지출하면서 전년 대비 5.4%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군사비 지출액은 무기 구매비는 물론이고요. 인건비와 운영비, 연구개발비 등 군사력과 군사활동에 쓰이는 모든 정부 지출을 합한 건데요. 하지만 중국은 국방비의 구체적인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고요. 또 국방 예산에 외국제 무기와 장비 조달 등도 포함시키지 않고 있어서 중국의 실제 군사비 지출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예. 자, 그 밖에 순위도 한번 살펴볼까요?
예, 전 세계 3위를 차지한 러시아는 지난해 692억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전년 대비 5.9% 늘은 수치고요. 4위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올랐고요. 이어서 인도, 프랑스, 영국, 일본, 독일 순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의 지난해 군사비 지출 규모는 368억 달러로 전 세계에서 10위를 기록했는데요. 전년보다 0.9% 증가한 수치입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연방정부 지출한 합의 시한이 이번 주 토요일 29일로 다가온 가운데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 장벽 예산과 관련해 한 발 뒤로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정부 지출한 문제 먼저 전해드리고요. 소니 퍼듀 전 조지아 주지사가 상원에서 농무장관 인준을 받았다는 소식, 또 아칸사주가 사형수 2명에 대한 사형 집행을 한꺼번에 단행한 소식, 또 미국 남부 뉴올리언스시 당국이 남부연합 기념비 철거 작업을 시작했다는 소식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봅니다. 이번 주말에 연방정부 폐쇄 사태가 일어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막기 위해서 태도를 바꿨다는 소식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보수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장벽 건설 예산 문제와 관련해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내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9월까지 기다릴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는 건데요. 백악관도 이를 확인했습니다. 현재 미국 연방정부는 임시지출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오는 토요일 29일 0시를 기해서 예산이 동의납니다. 그때까지 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부 폐쇄 사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이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높은 장벽을 쌓는다는 건 이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죠.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실제로 이를 행동에 옮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건설 비용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이 정부 예산으로 건설한 뒤에 어떤 식으로든 멕시코 정부가 갚게 하겠다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바 있는데요. 의회에서 논의 중인 현 회계연도 지출안에 장벽 건설 예산이 포함돼야 한다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에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요. 또 연방정부 폐쇄 사태가 일어난다면 이는 공화당의 책임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이 태도를 누그러뜨린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 폐쇄 사태가 일어나는 건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As far as keeping the government open, I think we want to keep the government open. Don't you agree?
네, 다들 정부가 폐쇄되는 사태는 원하지 않는다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 들으셨는데요. 쇼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도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 예산 증액 그리고 불법 이민자 유입을 막기 위한 국경 경비 강화를 우선순위에 올려놓고 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정부 폐쇄 사태 없이 지출한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태도 변화를 보이면서 연방 정부가 폐쇄될 가능성이 줄어들었는데요. 자, 민주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환영을 표시했습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가를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말했고요. 또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일부 공화당 의원도 이 장벽 건설에 반대한다고 지적하면서 장벽 건설 예산이 이 지출한 논의에 장애물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장벽 건설이 비도덕적이고 돈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또 별로 효율적인 방안이 못 된다며 반대하고 있는데요. 이 국토안보부는 장벽 건설에 최고 220억 달러가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네. 자, 국토안보부는 뭐 최고 220억 달러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절반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최근 AP통신과 인터뷰에서 100억 달러 정도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예산 문제에서는 한 발 물러서긴 했지만 이 장벽 건설을 강행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국경 장벽은 마약의 국내 유입, 또 젊은이들이 마약에 중독되는 것을 막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고 말했고요. 이 장벽이 세워지지 않으면 마약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다 돼가는데요. 자, 이제야 이 농무장관 지명자가 상원의 인준을 받았군요.
네, 그렇습니다. 연방 상원이 어제 소니 퍼듀 농무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87대 11로 이 찬성을 했습니다. 퍼듀 농무장관은 올해 만 70살로 수의사 출신인데요. 조지아 주지사를 지낸 인물입니다. 퍼듀 장관의 출신주인 조지아주가 이 미국 농산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 정도에 불과한데요. 이 때문에 일부 중서부 출신 상원의원들은 퍼듀 장관이 이 주요 농업주 출신이 아니라는 점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반대를 했지만 결국 인준안이 통과됐습니다.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에 퍼듀 장관을 지명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인준이 왜 이렇게 좀 오래 걸렸습니까?
네, 이 퍼듀 장관의 개인적인 문제로 알려졌습니다. 이 미국에서 장관 등 주요 공직자들이 이 공직 지명자들이 인준을 받으려면 윤리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려면은 개인 재정이라든가 뭐 사업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하는데 이 퍼듀 장관이 좀 사업 관계가 복잡해서 이를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지난 3월 말에야 이 재정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예. 자, 이제 그렇다면 15개 부서 장관의 지명자가 모두 인준을 받은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아직 인준받지 못한 사람이 한 명 남아있습니다. 알렉산더 어코스타 노동장관 지명자인데요. 이 어코스타 지명자는 법조인 출신으로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때 이 법무차관보를 지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노동장관으로 지명했던 앤드루 퍼즈더 씨가 개인적인 문제로 사퇴하자 어코스타 씨를 새로 지명한 바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이번에는 서남부 애리조나주로 가보겠습니다. 애리조나주가 최근 이 사형 집행을 서두르고 있는데요. 어제 한꺼번에 두 사람에 대한 집행을 강행했군요.
그렇습니다. 애리조나주 당국은 이날 강간 살인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았던 잭 존스와 마셜 윌리엄스를 약물주사 방식으로 처형했습니다. 미국에서 하루에 두 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한 것은 거의 17년 만의 일인데요. 두 사람의 이 사형수의 이 두 사형수의 변호인이 마지막으로 집행을 막기 위해서 법정에 호소했지만 법원이 집행 유예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하루에 두 명씩 사형을 강행한 이유가 뭡니까?
네, 이 약물 사용에 사용되는 마취 주사제 미다졸람의 유효 기간이 그러니까 애리조나주가 확보하고 있는 이 약의 유효 기간이 이달 말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예.
미다졸람은 사용수가 의식을 잃게 해서 이 고통 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약물인데요. 이것이 제대로 약이 들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논란이 되었습니다.
예. 자, 어제 이 사형 집행 과정에서 혹시 어떤 문제는 없었습니까?
약간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먼저 사형이 집행된 존스의 경우 목에 이 약물 주입기를 꽂는데 좀 문제가 있어서 45분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다른 곳에 꽂아야 했다고 하는데 또 존스가 또 뭐 숨을 크게 내쉬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예.
이런 얘기를 전해들은 윌리엄스 측, 그러니까 두 번째 사형수 측의 변호인단이 존스가 마취된 이후에도 의식이 있었다는 증거라면서 이는 가혹한 방식의 처형을 금지하는 미국 헌법에 위배된다면서 법원의 집행유예를 요청했는데요. 하지만 결국에는 예정대로 이 형이 집행됐습니다.
네. 자, 이번 사형 집행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에이스 허친슨 아칸소 주지사는 사형 집행이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존스에게 가족을 잃은 유가족은 이제야 인생의 한 장이 마무리된 듯한 느낌이라면서 형이 집행돼서 기쁘다고 말했고요. 애리조나주는 이제 원래 이달 말까지 11일 동안 8명의 사형을 집행할 계획이었는데요. 4명은 법원에서 집행유예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3명의 사형을 집행했는데 애리조나주는 오는 목요일에 나머지 한 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시가 남부 연합과 관련된 조형물들을 철거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죠.
네, 뉴올리언스 시 당국이 현지 시각으로 어제 새벽에 시내 중심가에 있는 리버티 플레이스 기념물을 철거했습니다. 철거 대상이 모두 4개인데요. 이제 첫 번째 작업이 끝난 겁니다.
네. 자, 철거된 조형물이 남부연합과 관련이 있다고 했는데, 먼저 이 남부연합에 관해서 좀 살펴볼까요?
네, 미국에서는 지난 19세기 말에 노예 제도를 놓고서 남북전쟁이 벌어졌었는데요. 여기서 노예 제도를 지지한 남부 쪽을 이 남부연합이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철거 대상이 된 조형물들은 노예 제도와 인종 차별을 찬성했던 이 남부주들의 이 남부 연합을 연상시키거나 기념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어떤 조형물들이 철거 대상이 됐습니까?
네, 제일 먼저 철거된 리버티 플레이스 기념물은 지난 1874년에 발생했던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무장 봉기를 기념하는 조형물로 1891년에 설치됐습니다. 또 그 밖에 남부연합 군사령관이었던 로버트 리 장군, 남부 루이지애나 출신의 유명한 피에르 보레가드 장군, 그리고 제퍼슨 데이비스 남부연합 대통령의 동상도 곧 철거될 예정입니다. 시 정부 측은 철거된 조형물들을 적당한 장소를 찾을 때까지 일단 창고에 보관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이 뉴올리언스 시는 흑인 주민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시위원회도 흑인이 다수인데 시위원회가 지난 2015년에 이들 조형물을 철거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철거 결정이 나온 지 이제 2년이 지나서야 작업이 시작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이 조형물 철거를 막으려는 소송이 나오면서 작업이 지연됐습니다. 뭐 백인 우월주의자들 그리고 또 이런 조형물도 역사의 일부이기 때문에 보존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들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관련 소송이 지난 3월 연방법원이 뉴올리언스 시 정부 측에 손을 들어주면서 마무리가 된 겁니다.
네, 이 미국에서는 지난 몇 년 사이에 남부연합을 상징하는 조형물이나 또 상징물을 철거하는 지방정부들이 꽤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지난 2015년에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한 백인 우월주의자가 흑인 교회를 공격해서 9명, 이 많은 흑인이 살해당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예.
그때 이 용의자가 남부연합 깃발을 흔드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이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러자 몇몇 주에서 남부연합의 문양이 들어가는 조형물이나 깃발을 공공장소에서 철거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이어서 이야기 미국사가 이어집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1493년 3월 15일 콜럼버스 일행이 스페인에 도착하자 국가적 영웅으로 환영을 받았습니다. 항해 보고를 받은 이사벨라 여왕은 유럽 어느 국가들보다 먼저 식민지 점령을 주도했습니다.
콜럼버스는 또다시 대서양을 건너 미지의 신대륙이 있는 카리브해 지역으로 돌아왔습니다.
스페인으로 떠나기 전에 선원들이 지은 방어용 요새는 흔적도 없이 불에 타 파괴됐고 한 사람도 보이질 않아요.
콜럼버스에 대한 불만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1부 미지의 신대륙 탐험.
콜럼버스는 1502년 9월 네 척의 배와 선원 150명을 데리고 마지막 항해를 떠났습니다. 마지막 항해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콜럼버스는 끝까지 자신이 개척했던 식민지 당국과의 불화를 씻지 못하고 1505년 스페인으로 돌아왔고요. 다음 해인 1506년 5월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콜럼버스를 따라 항해에 나섰다가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뛰어난 탐험가였다는 건 인정해요. 누구보다 호기심 많고 용감한 사람이었죠. 지구가 둥글다는 신념을 가지고 대서양 서쪽으로 아시아를 찾아 나선 그 배짱도 놀랍고요. 모든 항해 때마다 인도로 가겠다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토록 원했던 양념도 금도 발견하지 못했고 사람들에게 원망만 듣다가 세상을 떠났지만 위대한 탐험가로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이름은 역사에 영원히 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콜럼버스는 지구 안쪽에 또 하나의 거대한 대륙이 있다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유럽은 물론이고요. 아시아에서조차 알려지지 않은 희귀한 동식물들이나 아시아 사람들과는 다른 언어 같은 신대륙이라는 걸 뒷받침해줄 증거는 얼마든지 있었지만 그는 자신이 발견한 땅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땅이라는 사실을 결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이 발견한 땅이 인도라고 믿었던 거죠.
콜럼버스의 항해는 새로운 세계를 열었습니다. 유럽 여러 나라들의 탐험대가 신대륙에 도착했는데 특히 스페인 탐험가들은 계속해서 금을 찾아다녔고 인디언 원주민들에게 자신들이 믿는 종교를 전파하려 애썼습니다. 콜럼버스를 통해 신대륙을 처음 유럽에 소개했던 스페인은 총과 대포를 앞세워 오랜 세월 고대 문명을 이어온 이 땅의 주인 인디언 제국을 멸망시키는 데 앞장섰습니다. 유럽인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원주민들은 순환이 시작됐습니다. 인디언들은 선조 때부터 대대로 내려온 땅을 빼앗기고 피를 흘리며 죽어갔고 꿈에서조차 본 적이 없는 머나먼 땅, 유럽으로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1519년 스페인의 헤르난 코르테스는 지금의 멕시코에 군대를 상륙시킨 뒤 아즈텍 인디언 제국을 멸망시켰고요. 1530년대에는 프란시스코 피자로가 페루의 잉카 제국을 멸망시켰습니다. 콜럼버스가 산살바도르에 상륙한 지 50년 만에 스페인은 아메리카 대륙의 넓은 영토를 스페인의 땅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 때문에 지금도 남아메리카 여러 나라들은 원주민 선조들의 언어를 잊고 스페니쉬, 즉 유럽의 스페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대륙을 가장 먼저 탐사한 스페인은 유럽의 최강대국으로 부상했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다른 나라들이 스페인의 이런 영토 주장을 받아들일 리 없었고 영국과 프랑스, 네덜란드 탐험가들도 앞다투어 북아메리카를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은 신세계 땅을 차지하기 위한 기흥쟁에서 스페인에 한 발 뒤쳐져 있었습니다.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처음 신세계 탐험을 지원한 것은 1578년이었죠.
경들은 우리 영국이 스페인과 맞서 싸우기에 힘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스페인이 신세계 땅에서 하루가 다르게 영토를 넓혀가고 있는데 경들은 이렇게 멀리서 팔짱 끼고 보고만 있으니 왜요? 스페인의 무적 함대가 두려운가요? 저 넓은 신세계 땅은 먼저 가서 차지하는 나라가 주인이 되는 거겠지요. 시작은 스페인이 먼저 했지만 그 땅의 주인은 우리 영국이 돼야 합니다. 험프리 길버트 경, 위대한 영국의 기사여. 그대는 하루빨리 신세계로 떠나 이교도들의 땅을 차지하라.
여왕 폐하, 신 험프리 길버트, 백기를 열어 신세계 땅의 금과 새로운 식민지를 여왕 폐하께 바치겠나이다.
영국인 중에서 처음으로 신대륙 정착을 시도한 사람은 군인이자 항해가인 길버트였습니다. 그는 엘리자베스 1세에게 6년 만기의 치컷장을 얻어서 1578년 11월 19일 최초의 항해를 시도했습니다. 부여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집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English with you가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open book. open book입니다.
Here is a saying that you might hear in an American English conversation. Open book. Well, does that mean someone is talking about reading? Let's listen.
You never have to wonder how Megan is feeling. It's so easy to read her emotions. She's an open book.
You are so right. She is easy to read. You can always tell if she's having a good day or a bad day.
오늘 본문에서 맥스가 줄리에게 You never have to wonder how Megan is feeling. 메건의 감정에 대해 궁금해할 필요가 없어. It's so easy to read her emotions. She's an open book. 걔가 어떻게 느끼는지 쉽게 알 수 있거든. 라고 하자 줄리가 You are so right. 내 말이 맞아. She is easy to read. 메건은 파악하기 쉬워. You can always tell if she's having a good day or a bad day. 하루를 기분 좋게 보내고 있는지 아닌지 척 보면 알 수 있지. 라고 하더라고요. Now keep today's expression, open book,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You never have to wonder how Megan is feeling. It's so easy to read her emotions. She's an open book.
You are so right. She is easy to read. You can always tell if she's having a good day or a bad day.
Today's expression is open, O-P-E-N, open book. B-O-O-K, book. Open book. Open book. When you say someone is an open book, you mean the person's emotions or thoughts are easy to understand. Or as you just heard in today's conversation, easy to read. A person who is an open book does not hide secrets well. If you have a friend who is easy to read, You can call him or her an open book. 말도 안 하고 속을 꾹꾹 숨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죠. 반면에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해가며 자기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는 이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감정 상태도 얼굴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마음도 훤히 보이고요. 이렇게 감정이나 생각이 잘 드러나는 사람을 가리킬 때 open book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비밀이 아예 없다 싶은 사람이니까 쉽게 파악할 수 있죠. 말 그대로 펴놓은 책 같으니 얼마나 잘 보이겠어요. 단번에 알 수 있는 거죠. 이 open book은 사람뿐 아니고 사물을 대상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맥스가 줄리에게 친구 메이겐은 It's so easy to read her emotions. She is an open book. 라고 했습니다. 걔가 어떻게 느끼는지 쉽게 알 수 있거든. 이라고 말입니다. 이제 예문을 통해 오늘 표현을 더 익혀보겠습니다. If you ask Kate, she will tell you. She doesn't keep any secrets because she is an open book. 라고 하면 케이트한테 물어보면 알려줄 거야. 비밀이 없는 사람이거든. 라는 뜻이 됩니다. Well, now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right? Then we will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You never have to wonder how Megan is feeling. It's so easy to read her emotions. She's an open book.
You are so right. She is easy to read. You can always tell if she's having a good day or a bad day.
Let's review. When you say someone is an open book, you mean the person's emotions or thoughts are easy to understand or easy to read. Open book. Open book. Open book.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벌디가 부른 People Help the People, 당신이 수렁에 빠져 있을 때 사람들이 도움의 손을 내밀 것이다 라는 제목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45년 4월 25일 오늘 소련군이 독일 베를린에 입성했습니다. 베를린에는 히틀러와 독일군의 지휘본부가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해 동부 전선을 담당한 소련군은 파죽지세로 베를린으로 향했습니다. 소련군의 공격으로 독일군은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독일군에게 희망이 없다고 느낀 독일의 독재자 히틀러는 결국 닷새 뒤인 4월 30일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이후 독일의 동맹국이던 이탈리아까지 항복하면서 2차 세계대전은 완전히 종결됩니다. 1947년 4월 25일 오늘 포르투갈의 국영 라디오에서 금지곡이었던 그란돌라 빌라 모레네가 흘러나왔습니다. 포르투갈 혁명이 발발한 것입니다. 이 노래는 쿠데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당시 포르투갈은 안토니오 살라자르가 세운 독재체제 아래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청년 장교들은 장기 독재에 따른 부패와 경제난을 해결하고 독재 정권을 타도하기 위해 쿠데타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이들 쿠데타 세력을 진압하기 위해 곧 정부군이 투입됐지만 이들은 쿠데타군과 시민들에 대한 발포 명령을 거부하게 됩니다. 포르투갈 시민들은 수도 리스본에 모여 총을 들고 서 있는 군인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달아준 빨간 카네이션은 곧 비폭력 혁명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카네이션 혁명으로도 불린 이 포르투갈 혁명의 성공으로 40여 년 동안 지속된 포르투갈의 독재 정권은 무너지고 맙니다. 1974년 오늘 발발한 포르투갈 혁명은 포르투갈의 민주화를 앞당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